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읽고 나면은 암송하고자 하는 욕망이 확 일어날 겁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 15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욕심이 불끈 솟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의 길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은 설교 전반부에 초반부 한 20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설교에 집중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진리, 다시 말해서 성경이 밝히는 진리에 정통에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내 귀가 쉽게 듣는, 이렇게 매일 죽이나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힘을 쓰거나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것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성경 그것을 장성한 사람의 몫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반 20분에 다루려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은 여기 나와 있는 보화, 즉 은과 금과 진주를 확보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사용해서 이러한 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하라. 이런 메시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 이것보다 훨씬 귀하다. 세상은 지혜를 다해서 은, 금, 진주 같은 보화를 손에 넣으라고 하는데 본문은 왜 지혜를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지혜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요령으로서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게 지혜를 써서 은, 금, 진주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혜는 그것들보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의 이 지혜는 세상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의 인격을 지칭합니다. 누구를 지칭하는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연 그러할까? 과연 이 본문이 이 지혜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 본문을 추적하다시피 같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 주 예수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지혜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도 있고 주님께서 군대 장관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왕의 왕이라는 이름도 있고 치유자라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이름이 wisdom, 지혜이시다는 거예요. 인격이세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같이 잠언 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에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3절 4절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잠언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부르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표현된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은 지혜라는 것을 지혜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어떤 개념 사물을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의인화, 의인화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연 여기서 지혜를 단순히 의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제가 예수 믿고 초두에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잠언 8장 17절. 여기에는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혜 자신이 나 이렇게 지칭하면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 자신. 물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행하면 좋고 인생 성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인격을 가진 존재일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22절부터 쭉 다음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본문에 나는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기 이전에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으며 이것은 천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부터였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2, 3절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1, 2, 3 1장 2절, 3절 다시 우리 잠언 8장에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은 여러분이 성경에 다섯 번 표시해 놓아야 돼요. 별을 옆에 다섯 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요? 만물이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본문에서의 문맥에서의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맞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주관자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잠언 8장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헤매내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이러한 우주 만상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주관하신 이가 바로 나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묵상 노트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7절이요. 하나님이 하늘 공간을 무한 우주 공간으로 펼치실 때 바로 그 현장을 내가 주관하였고 넘실거리는 대양 위에 둥근 태처럼 집행선을 드리웠을 때 이를 설계한 것은 바로 나 지혜였다. 8장 전체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 사는 똑똑함, 명철함,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거대한 존재예요. 이것이 누굴까?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이름이 지혜라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좋은 생각을 나에게 들려주세요. 이곳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분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태양에서 따뜻함이 엄청나게 긴 거리를 우리 사이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 온도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근원 자체, 태양이라는 그 근원 자체에서 따뜻함이, 햇빛이 보존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지혜는 지혜의 본질 자체이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인격이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내 생각에 마음에 넣어두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길을 사는 사람의 비결이죠. 30절 보십시오. 29, 30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그 곁에 있어서는 내가 지혜인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즐거워하였느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과업을 총지휘자가 되어 인도했다. 설계는 물론 완벽한 조화와 질서가 반영되도록 작품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염원하는 모습이 반영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큰 희락을 누리셨고 하나님의 희락으로 인하여 나 또한 무한한 기쁨을 맛보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Good News Translation 이게 문자적인 번역은 하지 않지만 아주 잘 잡아내세요. 8장 37절 I was beside him like an architect. 나는 그분 곁에 바로 설계자가 되어서 함께 있었다. 잠언 38장 31절 이것을 제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땅에 존재하는 온 만물과 생명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호흡하게 된 사람들의 창조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다. 왜 주님께서 크게 기뻐했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님이 얻을 유업이래요. 아가서에도 이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구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 우리 생각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이 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도 뭔가 얻기를 원하시고 소유하기를 강렬히 갈망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의 정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 이 온 만물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주님께 반응하는 이 영혼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6절이고 하나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 이 구절을,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성경에 꼭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것을 내 영혼에 새겨놓고 내 영혼에 다처럼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된 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이 구절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나가야 되고 내 영혼 전체를 지배하도록 그래야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영혼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거대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엄청난 존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다는 그것이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야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내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갔다는 그 진리가 나에게 다가와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희생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름을 아시고 나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내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이 섭리하신다는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전율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아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정도로는요.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강력한 어떤 매력 가운데 끌림이 없이 신앙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죄의 세력이 올 때 그것을 우리는 덥석덥석 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에 거대한 엄청난 위대함에 대한 규모에 내가 매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내 영혼의 키가 될 수 있는, 닻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또 한 구절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 3절. 아까 요한복음 1장 2, 3절 드렸죠. 똑같이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그가 누구라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라. 이 절의 주인공이 이 주체가 누굴까요? 지혜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창조의 주관자이시고 바로 창조의 아키텍트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2절에요. 죄송합니다.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고 계신데요. 무엇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자연법칙이, 우리 눈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이 자연법칙이 초자연으로 변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법칙이에요. 건물 옥상에서 공을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자연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이 자연법칙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그분께서 호령, 큰 소리를 발하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인하여, 그 역할 수 없는 목소리로 인하여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지혜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보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요령이 아닌 한 인격을 뜻한다. 이 인격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관자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된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혜이신 그분을 얻는 것이 복이며 지혜이신 그분에게서 나온 생각을 나의 삶에 반영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이제 그렇다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언 한 구절을 읽어드렸는데요.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지혜이신 주님의 지혜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그분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만드는가? 여기는 초청을 하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지혜이신 그분을 간절히 찾으라고 명령을 하죠.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 세계 가운데 반영되도록 허용해야 된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구해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이신 그분으로부터 내 삶에 지혜로운 생각들, 명철한 판단력, 합당한 분별력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이 지혜이신 주님의 지혜, 합당한 그런 생각이 반영되지 아니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까요? 대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성찰하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어느덧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지혜이신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곧장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해요. 상대방의 재산 규모와 직업에 따라서, 성별과 인종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 차별이 일어나고 얻는 이익이 있으면 나의 그 상대방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포장을 잘 하지만 주님께서 내면을 성찰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잠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진행돼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가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워놓은 성공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재정은 이 정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이러한 사람이 옳고 아내는 이러한 사람이 옳고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어떤 특정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학습한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어떤 형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안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는 정치가나 아니면 재벌인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왠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그에게 접근하여서 인맥을 구성하려는 그런 형태도 보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런 지혜가 아닌 형태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요. 근데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이신 그분이 주는 그런 생각, 그분이 내 나라는 존재 가운데 떨어뜨려 주신 생각이 아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습득한 가치관을 가지고 본 지혜예요. 그렇다면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지혜가 아닌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성경은 세 가지 소스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지혜이신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게 했어요. 깊은 설명할 필요 없이 땅 위의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정신에서 오는 것이고 정욕의 것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 육신적인 어떤 것이죠. 그리고 귀신의 것은 귀신이 넣어준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이 지혜는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이든지 두 개가 결합하든지 세 개가 결합하든지 의 산물입니다. 내게 이 가치관이 분명히 자라잡고 있으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득이 될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내가 주눅이 들거나 잘해주거나 눈치를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성경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간의 연합을 해치는 무엇인가인데도 그 사람에게 이거는 아니지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른 소리 하면 밥을 안 사주니까.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혜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성찰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확신에 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이신 주님이 반영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런 모습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나와 있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거는 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발견될 때, 아, 주님의 지혜가 나를 어느 정도 간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신해도 됩니다. 이런 것이 반영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지혜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제가 읽었고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경을 읽다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고 다음 구절로 지나가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산해야 돼요. 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의 열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열매예요. 그게 의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시는 열매, 옳게 여기시는 열매, 지혜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간 결과 얻는 열매. 언젠가 의사가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약재 중에 흑축이라는 거 아세요? 견우자라고도 하는데 검은 씨앗으로 된 것이 약재예요. 이것을 차로 끓여서 먹으면 이렇게 좋고 어디에 좋고.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유튜브에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주의할 것이 있대요. 이 씨앗을 잘 선별해서 끓여야 설사를 하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선별하는가 하면 물에다가 이 흑축을 이렇게 부으면 제대로 된 씨앗은, 설사를 일으키지 않은 씨앗은 다 갈았는데요. 그 위에 둥둥 뜨는 게 있답니다. 그것을 버리고 안에 있는 가라앉은 것을 말려서 또 다시 물에다가 넣으면은 또 그 가운데 뜨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네 번 하면 1kg의 흑축이 나중에는 500g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달여서 끓여서 이렇게 마시면 설사가 없는, 부작용이 없는 건강한 차재료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것은 버려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열매를 바라시는 어떤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얻을까요? 지혜이신 주님이 반영된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구절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홀에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배우자가 떠오를 거예요. 꼭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녀가 있을 거예요. 자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시도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작동이 안 됐다면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모든 지혜는 지혜이신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을 오늘은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쓸 때 세상 삶에서 학습한 내가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습관처럼 몸에 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확신을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어라. 일단 그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지혜이신 주님 위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너를 낮추어라. 무릎을 꿇어라. 이 말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국에는 어떤 지인이 있습니다. 엄마인 자신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100% 엄마가 문제인데 자녀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주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아이를 닥달해요. 대화 가운데 많이 분노가 들어있고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했고. 근데 그 사람은 늘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신다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제 시각에도 엄마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한 그 생각 가운데 몸에 밴 바로 그 관점 가운데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를 잡듯이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있죠. 왜 그럴까요? 본인의 양육 방식이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지혜이신 우리 주님의 구원자, 우리 목자이신 참으로 좋으신 선한 목자 그 주님의 의견은 한 번도 귀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내 생각이 옳아요. 근데 잠언 3장 7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 생각에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는 최고의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은 질문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맡겨놓으셨는데 과연 내 생각이 이 아이에게 최선일까? 왜 내가 이토록 사랑을 표현하고 저 아이를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는데 변화가 없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배우자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지혜이신 바로 그분 앞에 내 작은 지혜를 내려놓고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래와 관련된 것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한 가운데 지혜이신 그분 앞에 낮추는 것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춘 가운데 접근하면 그것이 간절히 찾는 방식인데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잠언 3장 7절의 앞에 부분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됐고요. 후반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구절을 볼 때 깊이 묵상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큐티 본문이 이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게 뭐 있어? 결코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한 말이 악이라는 그까지 연결시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성님께서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를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지혜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주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기 위한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차단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티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이 분야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 반영되어 있구나. 주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변화되지 않았던 것 내가 가로막고 있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 권면하고 이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배우자들, 그리고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사람을 보십시오. 빨리 재판관처럼 그 자리에 오르지 마세요. 내가 왜 상대방을, 가까이 있는 그 상대방을 탁달할까요? 순간적으로 재판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왜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내막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이신 주님만 다 아시고 우리는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내막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것 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내 칫솔에 아침에 치약을 짜놓은 거예요. 암동의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칫솔을 자기 칫솔인 줄 알고 치약 짜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 우리 내막 알지 못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제이신 주님만 다 아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혜이신 주님, 이 영역에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십시오.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제 확신이 어디에서 지금 고여 있는가요? 우리 아이를, 배우자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의 원동력이 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자신을 살핀 다음에 주님의 길을 구하십시오.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을 더 많이 살핀 가운데, 시간을 많이 보낸 가운데 주님의 지혜의 길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어떤 짜증난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의 생각에 아내가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당신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 문 앞에서부터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라고 물어봐라. 그래서 문 앞에서 한번 체크하고 거실에서 한번 체크하고 주방에서 한번 체크하고 그래도 못 들으면 귀 가해되고 여보 오늘 저녁에 뭐야?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반응이 없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아 그러면 되겠다고 집에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여보 오늘 저녁에 뭐야? 못 들어요. 거실 쪽으로 다가가시고 여보 오늘 저녁에 뭐야? 아직도 못 들어요. 주방으로 가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뭐야? 못 들어요. 보청기 사야 되겠구나. 아내 곁에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확 젖히면서 내가 스파게티라고 네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남편이 보청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 삶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누리는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른하십시오.